지상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태신자라고 해서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목사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자라도, 아무리 교회에 평생 나왔다고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으로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왜 모태신자인데 평생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뭐 직분 가지고 충성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를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4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은 믿더라. 성경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주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게 된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으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해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맨 끝에 보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르냐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축복, 특권, 택함받은 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냐, 이들의 특권이 얼마나 크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과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라.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언제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애기와 같아요. 거듭난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야 돼. 성장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적인 고난,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뭐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다든지 이 세상적인 것. 또 하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신령한 고난. 이거는 정말 복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키우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도생활 많이 하지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간절히냐 기도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 안 해요. 몸의 병들만 병원만 찾아가고 뭐 수술하냐 뭐냐 이렇게만 해. 하나님 찾질 않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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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내가 너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인이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고난을 통해 키우세요. 왜?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고난의 원인이 있다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고난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냥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누구나 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게 되면 영안이 밝아지고 깨달음이 오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이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허물이 많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걸 그냥 깨닫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믿음이 되죠.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 그냥 우와 그냥 성령의 불을 받는 체험을 해.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도 변하질 않아, 변하질 않아.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는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이렇게 푹 집어넣었다 끄집어넣어. 아예 그냥 성령으로 그냥 푹 삶아야 돼. 그냥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부터 받아라. 그래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수님 십자가 주시려고 할 때 누가 서로 크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그런 한심한 인간들 데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죽을까 봐 다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세례부터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세례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능한 목회자가 되고 무능한 교회가 되는 이유예요.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 예배나 드리지 부흥도 안 되고 문제만 많고 왜 그렇게 무능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무능한 목회자들과 무능한 교회의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세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적어도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요, 120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이 120명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순정한 그 사람들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주님의 증인이 될 생각이 없었던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하여튼 뭐 각자 이유가 있길래 뭐 바쁜 일도 있고 뭐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순종 안 했겠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전혀 모든 걸 제쳐놓고 가정일 뭐 세상일 뭐 하던 거 다 놓고 그냥 오로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만 했다는 거야. 기도만.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만사를 제쳐놓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해결되어야 되겠다든지 하면,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해.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하고, 이틀에서 안 되면 사흘 하고, 아예 응답 받을 때까지 할 생각을 하지, 하다가 말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그냥, 살이 있으니까 아무 내일 못하죠. 뭐 어제 기도하는 것밖에 못하죠. 그런데 언제나 저는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네? 어떤 때는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직접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심 없이 그대로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는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이때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대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나, 그냥. 성령의 은사가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 와,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원히 아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또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 성령이 자꾸 막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해가 됩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기억이 나야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주님이 행하신 것.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보세요. 우와, 아주 그냥 성경을 꿰뚫었어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다 그 엄청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명령을 하셨어. 의심하지 마. 함께 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2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라 세워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안수기도 해서 파송을 하죠.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완전히 성령의 보내주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령은 오늘날 수용로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 그대로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평생 살고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냥 사울아 사울아 그냥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택한 백성이 여기는 많다.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갔다가 거기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큰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 민수기 22장 28절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못된 짓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의 사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발람 선지는 걸 몰라. 그런데 그가 타고 가는 당나귀는 알아. 당나귀는 알아.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을까 봐 이 당나귀가 안 가. 그냥 팍 엎드러져 있는 거야. 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냥 막 때렸죠. 그냥 막 때렸죠. 그때 당나귀가 책망을 하죠. 내가 언제 당신 하라는 대로 안 한 적 있었냐. 아니 지금 앞에 가면 죽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 가? 그래서 그냥 매 맞으면서도 안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주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깨달았어요. 당나귀보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래도 당나귀보다 낫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주 그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물론 새벽에 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냥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아니 이거 뻔한 건데 왜 안 됩니까?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우와,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나의 종이냐? 네 멋대로 하면서 네가 나의 종이냐? 내가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지혜만 생각, 내 판단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나의 종이냐? 네 마음대로 하면서 종이면 종노릇을 해야지. 주인의 말대로 해야지. 와, 제가 그 책망을 듣고 감사한 거는 당나귀보다 낫다. 주님이 직접 책망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요, 점점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잘 알게 돼서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로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께 기도 충분히 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김기동 목사님 그 고구마 전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 익은 고구마 찾듯이 그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꼭 이렇게 묻는데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대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안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아내는 교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조금 익었는지 그냥 무조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그냥 그러는데도 그러면 생 고구마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냐. 무조건 찔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또 만나서 또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었어요. 익은 고구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뭐 각 나라 사람에게 다 한대네. 회교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한대. 어? 그리고 뭐야 그 점쟁이들 그 점쟁이 집에 가서 막 찔러보는 거야. 이야 귀엽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 간증을 들어볼 때 얼마나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고구마 찔러보듯이 그냥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 준비할 때도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금요일날 철학기도 설교는 길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일 은혜 받는 시간. 그런데 사실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금요일날 또 뭐 우리 모임 있죠. 뭐 금요일날 모이죠 이러다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제 철학기도 인도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고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졸려가지고 자꾸 졸아요. 그러면 그건 잘하는 사인이에요. 그럼 만사제쳐놓고 한 30분 잡니다. 그런데 자고 깨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는 동안에 말씀이 막 정리가 돼가지고 이야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냥 설교가 빨리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금요 철학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항상 준비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는 거. 이거는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아멘. 진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멘. 이거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공군 근무국으로 갔을 때 우리 부대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와요. 글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날마다 울면서 저는 이 강단에서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죠. 아버지, 왜 나를 이런 데를 보내셨습니까? 난 전장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 구원하려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야. 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방법만 생각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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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고난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큰 꿈이 있는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 목숨 내놓을 각오가 돼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만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난 그 부대에서 죽을까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사모 딸하고 그냥 친정에 보내서 얻어먹고 살라고 해놓고 월급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준비해가지고 한밤중에 보초들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커피 한잔 주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얘기하다 보면 다 먹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얻어먹었으니까 한 사람도 거절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아버지, 이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는데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훌륭한 인물 되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되게 다 울어 울어. 그 다음 주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주일날 나왔어.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아, 들어오라고. 앞으로 데려오니까 뭐 이등병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사무실로 가더니 5분 내에 전장병 기집개로 나오라고. 와, 하여튼 이 위에까지 그냥 뭐 통로까지 바깥에까지 그냥 그 많은 장병들 놓고 예배를 드리셔 해가지고 한 주간에 26번씩 예배 드렸어. 26번 그렇게 부지런히 했어요. 연말이 되니까 새해 목표가 뭐냐, 부대장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전장병 신자발을 하겠대.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전장병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그냥 CCC의 사형리 그 나눠주면서 그거 다 외워버려라 이래가지고 전장병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장병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저는 공군근무 3년 동안에 나중에는 부대장 내에 딱 앉아있고 성가대에 장교부부 다 앉아있고 전장병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예배드리는 횟수가 26번씩 예배드렸어요.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우리의 일을 내가 하는 거하고 주님이 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백배, 천배, 만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분쟁이 많고 그냥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제가 평생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편안하지 않고 시험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나중에 보니까 사업도 다 안 돼. 그냥 각자가 다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55년 목회 경험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은 많이 나오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천만의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래서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주기를.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아니 그래 부산만 보고만 하면 돼요? 교회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이거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기고 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부산을 복음화 해야 된다. 이 민족을 복음화 해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항상 그걸 그냥 강조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받고.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